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연대기자 성경광자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3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로는 이제 8번째. 예, 그리고 원역사의 주제로는 지금 이제 4번째가 되는 거죠. 마지막 주제인 이제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민족들의 언어가 나누어지는 그런 언어 분리의 사건. 그래서 온 열방으로 이제 사람이 퍼져가는 이야기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온 인류 전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인류의 원 역사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을 성경의 역사 순서를 따라 지금 저희가 차분히 살펴가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주제부터 성경에 있는 그 이 사건사건마다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살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것을 네 번째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일반 교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아주 달고 오묘한 내가 먹고 바로 가면 되는 그런 달콤한 것들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관련된 본문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나누시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드리고 그리고 온전하게 묵상할 수 있는 재료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상황 잊지 마시고 차분히 항상 본문을 읽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그냥 주일만 들은 것만 갖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시고 그리고 셀 속에 가서 또 이런 뜨거움을 전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꼭 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노아의 그 이 홍수 심판에 관련된 사건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노아가 1년하고 16일에 거쳐서 방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를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든 생명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결단을 하시죠. 그리고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런 일들과 이 땅의 이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이제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면 이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주셨는데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먹을 거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채식을 하며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육식을 하게 되는데 육식을 하게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살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시는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내가 그 생명의 대가를 반드시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기독교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무슨 뭐 절이나 또는 뭐 제사 하는데 가거나 그러면 잘 절을 안 하려고 하죠. 예, 바르게 배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아무 우상에게나 제사상에서 절을 하는 행위들은 이건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주 대사로 와 있는 한국 그 이 대사가 호주 이 총리에게 넙죽 그냥 이 절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거는 국가가 그냥 다 그냥 이 호주 이 분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나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사상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다면 절이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지 그 죽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후손들의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받아먹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 누구냐? 그게 바로 귀신이고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넙죽넙죽 절하니까 귀신에게 넙죽넙죽 절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생명을 경히 여기고 특히 폭력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노아를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는 다시는 이제 물론이라는 심판들은 없을 거다 약속하시면서 이제 무지개를 그 약속의 징표로 두시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당신이 이 인간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할 거다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지나다니는 이 길 속에서 보이는 예배당을 볼 때든 이런 예배를 드릴 때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장 18절에서 29절까지는 노아의 이제 마지막 그 생애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노아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인류가 퍼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처음 이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서 밭도 갈고 이제 뭐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이 씨들이나 이거 심었겠죠. 그래서 포도나무도 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포도주를 또 만든 것 같아요. 이 전부터 아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술 같은 거는. 근데 이제 노아가 과음을 했는지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전봇대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 있다가 함, 그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그런 추태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였던 샘과 야벳이 그 허물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고 노아가 이걸 알고 나서는 함의 막내 아들 가난이라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좀 그것도 이상하죠. 함이 그랬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노아가 저주한 사람은 함의 아들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저주하고 이 사람이 샘과 야벳의 종이 되어서 이 너 네 모든 애들이 이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을 볼 때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가난이 그런 노아의 추태를 좀 목격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롱거리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노아가 보면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추태를 부린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를 조롱했다고 손자를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과연 이런 저주가 과연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저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이때 노아가 했던 이런 이 저주가 마치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람의 저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원래 함이나 그 함의 자녀들, 그 혈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던 족속들이 함의 족속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심에 도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 처럼 되려고 막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함의 족속들입니다. 10장을 보면 노아의 자손들의 얘기가 쭉 그 혈통이 나오는데 그냥 이름만 쭉 지나가다가 함의 족속 중에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부가 설명이 나와요.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형제들의 땅을 빼앗고 자기의 영역을 이기적으로 확장시켜가는 그런 짓을 했다. 그렇게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 이 사람만, 다른 족속들은 없는데 여기만. 이런 걸 보면 노아가 그 손자 가나안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런 내뱉은 저주가 그렇게 효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경 전체로 봐서는 그런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저주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그게 먹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무서운 게 지금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용서를 받고 그가 가졌던 그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오지는 않는다고 했으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그 쫓겨난 땅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한 욕심대로 살면 그런 것을 자녀가 보고 배워서 계속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그 가정에, 그 가게에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서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봐서 그랬는지 가게, 그러니까 자기네 그 이 패밀리 루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저주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습관들이 계속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가는 그런 어떤 교육의 문제를 말하고자 함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저주가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다. 이거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지 않은 것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보고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씀으로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좋지 않은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의 가족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거장,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전가되지 않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노아는 이 말년에 이 술이라는 것이 주는 이 피해를 지금 기록해서 이 술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이 노아조차 한순간에 욕심으로 인해 무너지는 이런 허물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태어나면서도 보편적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해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분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열심히 함께 가는 분들은 가지 않는 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함께 가는 분들은 보이다 보니까 자꾸 자칫하면 정죄하게 되거나 뒷소리를 하게 되거나 좋지 않은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노아가 하는 이런 짓들을 우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의인 노아도 이런 식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다라는 거 요즘도 이 미디어 통해서 목사님들의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지켜가려고 하고 마음에 굳이 담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일은 주일 내내 말씀 연구해서 주일날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틈새 사이에 그 욕심이 끼어들어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노아는 홍수 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3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950세에 죽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아 그러면 아주 고래적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자꾸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이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그 우리 홍수의 심판과 관련된 노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세대를 살 수 있었던 한 60년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잘 또 기억하셔서 이제 계속 살펴가면서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장입니다. 자, 10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은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나 히브리인의 사고나 성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먼저 사소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다음으로 이어질 중요한 얘기들을 나중에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지금 10장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벳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야벳의 경우 7명의 자손과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노아의 자녀를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로 알고 있고 한국 성경에 웬만한 건 다 이 셈을 장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장 21절을 참고해 보면 야벳이 장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볼 수 없는데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이나 또는 영어의 NIV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보거나 처음에 헬라어로 바뀌어진 LXX 버전을 봐도 야벳을 형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연구를 해가시고요.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로마를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게르만 족속,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고요. 마곡 같은 경우 스키티아 민족, 마데는 메디아, 야와는 이오니아, 그리스 이렇게 하죠. 그런 족속의 조상이고요. 두발 이런 사람은 그루지아, 메섹은 모스크바, 그리고 디라스는 트라키아, 이런 식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민족들의 이름이 이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함의 경우는 4명의 아들만 기록이 되는데 손자의 경우는 한 가문에서 뭐 10명이 넘도록 그렇게 나는 6명에서 10명이 넘게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아 이후 인구 증가율이 점차 급증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6쌍 정도로 이렇게 기준으로 잡는데 저렇게 뭐 10명씩 나면 6쌍이 아니라 10쌍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율을 얼만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갈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처음 이 홍수 후에 나와서 처음 땅을 개척할 때 남자들의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각 가정마다 아마도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야 뭐 자녀를 하나 둘 낳는 거지 과거에는 어찌됐든 자녀들의 숫자 자체가 그 집안의 힘이에요. 이 남자들이 가득 있을 때 그 집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서로 힘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정략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결혼을 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과거 왕이나 귀족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수는 국력에 비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의 증가를 참으로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사람들이 살기 다시 시작한 때니까. 자, 그러니까 홍수 후에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인구 증가, 자녀를 낳는 거, 번성하는 거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보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수월해지는 거죠. 안정적이 되고 일도 잘하게 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함의 자손들은 보편적으로 지금으로 보면 이 홍해를 낀 중동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라는 건 우리가 종종 들었겠지만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스라임이라는 자녀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의 조상인 거죠. 그리고 붓 그러면 리비아,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말하고 스바라는 이 자녀에게서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지리에서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과 연관된 이런 이 연관성을 여러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셈의 자손. 셈의 경우는 5명의 자손과 후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람이라는 장자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란하고는 아주 그냥 어떻게든 끝장을 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말 그대로 아수르. 그다음 아르박삿은 바벨론, 그리고 하란,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룻 같은 경우는 이 터키 그 이 동편 끝, 그쪽 그리스 넘어가는 그쪽에 있었던 루디아 왕국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 아람이 바로 뭐냐면 시리아입니다. 지금도 시리아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죠. 예,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이름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도시나 민족의 이름으로 알지만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민족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장에 언급된 이름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한민족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적 민족으로 배우는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자녀들도 다 큰 민족을 그래서 이루게 되는데 아까 말한 셋째 아들 아브라함과 연관됐던 이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경우는 특별히 나라를 세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형제들의 땅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이 민족으로부터 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이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족속. 그래서 아마도 노아와 같이 그 아르박삿 그 족속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말했지 누구에게만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을 아브라함은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박삿 족속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이던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셈의 후손들은 보편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 민족들도 뭐 셈의 후손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여러 그 성경 연구를 하셨던 또 다른 분들은 우리는 야벳 계통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야벳 족속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야벳일 수 있다. 야벳의 후손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다 셈의 족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경우도 거기를 보면 그들의 언어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단어가. 부르는 단어가 인디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같은 혈통의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2절을 보면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그렇게 10장 마무리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까이는 유프라테스 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어떤 문명이 생겼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을 것이고 이어서 함의 족속들이 그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아마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셈의 족속들이 흘러가면서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나아갔을 때 황허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동해 가는 곳에서 농사가 가능한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여러 가지 그런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머물러 살게 될 때 점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곳으로 흩어지는 땅을 채워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로 볼 때 이 문명권들의 등장 시기를 BC 3000년경 전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3500년, 이집트는 3200년, 인더스는 2600년, 황하 문명은 뭐 1600년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데는 2100년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주장하면 5000년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아무튼 자기들 잘난 걸로 주장하려고 막 올라가요. 자기 더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성경과 연계된 가능성으로 보면 지금 BC 3000년을 전후로 한 그런 세계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과 이게 잘 맞아지는 것들이 좀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은 나중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만 황하 문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쪽 우리 아시아,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는 지형적으로 뭐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가 히말리아 산맥 같은 게 가로막혀 있어서 좀 독자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다음 주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데 어디는 황인종이 되고 어떤 백인종이 되고 어떤 흑인이 됐는가라는 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이 세 문명을 서양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을 동양 문명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오리엔트 문화 그러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황하 문명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황하 지역을 제외하고도 중국 각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발전된 문명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중국 문명이다 또는 중화 문명이다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역사를 막 5000년까지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군이 시작이죠. 단군이 2333년에 아사달,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데서 건국을 해서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우리 역사 속에 없는 그냥 신화라고는 얘기하지만 성경의 이 민족의 이동을 연결해서 잘 살펴보면 이 충분한 연관성을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군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면서 그렇게 흩어지는 게 그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그랬다고 하는데 벨렉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욕단이라는 사람에서 자녀가 막 수십 명, 한 열 명이 넘게 나오는데 이 어떤 데서는 이 욕단이라는 사람이 그에 흩어져서 이 단군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와 연결돼서 뭐 그 자녀가 그랬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한번 연구해 가십시오. 아무튼 이 단군이 이 바벨탑 사건과 연관된 그런 상황에서 전혀 이상하게 볼 수 없는 그런 같은 연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문명의 등장 시기가 성경의 홍수 심판을 전후로 한 그런 시기에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보면 성경의 역사가 실제 역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나 민족들의 역사를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우월하게 잡으려고 막 위로 올리는 그런 뻥만 치지 않으면 대부분 이 온 세계 민족의 그 문명의 발상이나 그런 시기가 홍수의 심판과 거의 맞물려서 그 시기를 전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이 연구하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 같은 경우는 그 확실한 인류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따라가는가를 잘 전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잘 성경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면 세계의 역사와 이런 시작과 그 사건들, 그 원인들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목사라서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행하는 나라들이 제일 먼저 뭔지 아시죠?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누가 나오죠? 아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이 바빌로니아예요. 그 다음이 아시리아거든요. 그 아시리아로 이렇게 자꾸 이 문화가 이제 발전되면서 문명의 자취를 남겼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리아에 대한 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왔는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뭐 눈부신 영화를 누리던 그런 궁정이 있었다는 자취도 뭐 어디에도 없고 뭐 그리스처럼 뭐 신전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멕시코나 잉카 문명처럼 무슨 잔악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뭐 피 묻은 제단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성경 속에 분명히 이 구절들은 나오는데 그런 흔적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웃기는 뻥치는 소리라고 가짜라고 신화라고 성경은 역사성이 없고 허구고 전설이라고 떠들어댔는데 이게 1840년에 성경을 근거로 알고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흔적을 찾다가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흔적을 찾다가 이 도시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데예요. 얼마 전에 ISIS가 점령해가지고서 거기 막 무슨 귀중한 유산 때려부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없애려고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괜히 딴 소문 듣고 땅 파다가 그냥 세월만 보내는데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땅 파면 뭔가 반드시 나온다. 그런 그 이런 이 자기들끼리의 그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 힘든 그래서 이런 성경 연대기를 제가 굳이 자꾸 이렇게 살피고 따지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 자신이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면 전혀 뭐 이 세상과는 뭐 이렇게 연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와 전혀 연관을 짓지도 못하겠고 상상조차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역사가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되니까 이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연대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연대를 좀 최대한 가까이 알기 시작하니까 좀 더 신앙에 실제적이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이 삶의 지금의 이 모습까지도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보다 역사적이고 연대기적으로 가능하면 바르게 살피고 가능하면 최대한 좀 우리가 살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연구하고 살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지금 제가 어렵지만 자꾸 시청각 자료들을 자꾸 많이 모으고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 그 보니까 제가 이 그 올리는 거를 그 저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놨더니 클릭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보통 한 100개 이상 클릭을 해가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씩 들어오지 않고 한 사람이 한 번씩 봤다고 한다면 적어도 막 수십, 아무튼 9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운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다운 받으셔서 서로 더 보강도 해주시고 그래서 널리 퍼뜨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 성경을 좀 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저 교회만 오면 듣는 얘기 이런 얘기로만이 아니라 지난 우리 창조로부터 지금 홍수 심판과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것까지 지금 이게 쭉 연결이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서 이걸 가지고 좀 더 실제적인 믿음의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의 얘기가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11장 1절부터 9절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성경을 역사적이고 연대기적으로 살펴간다는 것은 지금 성경이 각 장과 절마다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크게 보면 사건적으로 이렇게 연대기적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성이. 그래서 지금처럼 바벨탑 사건도 지금 10장이라는 이 족보가 쫙 나왔는데 거기에 또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 다 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0장 후에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따른 핵심적인 중요 포인트와 대략적인 설명들을 해가고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파악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도 말했지만 성경은 창조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변증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 사건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편지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도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근거로 우리가 잘 서로 연결하고 연구하고 함께 하나 돼서 바르게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족보의 수명을 근거로 따지면 노아의 아까 말한 5대손이었던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홍수로부터 얼만큼이 되냐면 101년이 돼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출생한 게 101년째 충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벨탑 사건이 이 사람이 출생할 때부터 이 사람이 몇 살을 살았냐면 239살을 살았으니까 거의 한 250년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아 나이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창조로부터 1757년에 이 벨렉이 사람이 출생되니까 101년째 되는 해, 정확히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때 난이었다. 10장 2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벨탑 사건에 벨렉이 태어났으면 그때인지 아니면 그가 100세쯤 될 때인지 아니면 200세인지 아니면 239세에 죽기 전인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나뉘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좀 우리가 이거를 근거로 유추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벨탑 그러면 늘 뭐 하늘에 닿는 뭐 그런 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난 도구가 있거나 지금도 뭐 우리 한국에도 뭐 롯데월드인가 뭐 그 롯데빌딩이 뭐 몇 미터랍니까? 뭐 그런 거 있고 뭐 두바이 같은 데 가면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 몇 년 안에 다 짓잖아요. 요즘에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과거에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엄청난 인구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 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때가 홍수로부터 지금 말한 것처럼 100년 뒤라고 그랬는데 아니 홍수 후에 8명 그러니까 내 가정이 그 사람 애를 낳는데 얼마나 낳길래 도대체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살펴보면 노아는 세 아들로부터 아까 살핀 것처럼 16명의 손자를 뒀습니다. 손자만 16명이니까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생각해 보면 뭐 어쨌든 각 부부가 평균 한 11명 정도를 낳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평균적으로 100세가 넘어서 애들을 가졌다고 나왔는데 근데 홍수 후에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평균 30세입니다. 30세 정도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보면 홍수 후에 100년 정도면 일단 첫 세대는 뭐 일단 그 이 홍수 뭐 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 근처에 낳겠죠. 그러면 이제 30, 60, 90 그러면 3세대밖에 못 가요. 100년이면 200년이면 7세대, 300년이면 10세대, 10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럼 방주에서 나온 1세대 노아의 손주가 32명 복잡하니까 16쌍우라고 보면 그럼 그 후세대들이 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6쌍을 낳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근거로 놓고 10장의 노를 근거로 놓고 보면 그럼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2세대에는 108쌍 그리고 3세대에는 648쌍 그리고 4세대에는 3888쌍 5세대에는 23328쌍 그래 보니 얼마나요? 5만 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던 시기에 정확히 홍수 이후 100년 후나 또는 200년 후나 300년 후냐 여기에 따라서 인구수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가 낳고 또 하나 낳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둘 낳고 둘이 넷 낳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시기를 아주 많이 잡아서 200년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난 200살 그가 죽기 한 30,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무리하게 잡아도 100만이 안 돼요. 100만이 좀 넘거나 말거나 그 정도예요. 그 만약에 이런 족보 사이에 지금 이 저 신약에 따져보면 족보에 구약에 나오지 않는 족보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껴넣는다고 해도 몇백만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기록에는요. 역사 기록을 보면 중국의 인구가 BC 2100년경 그러니까 홍수 이후 조금 그때죠. 그때 얼마로 나왔냐면 400만 명으로 나왔어요. 400만 명. 그럼 만약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세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과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분산되어 번식될 때 1,200년 차이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인구의 증가에 대한 거 지난주 잠깐 얘기했잖아요. 좀 더 과거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어쨌든 과학계에서 조사한 기록이 약 2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BC와 AD가 갈라지는 그때가 세계 인구가 한 2억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600년이 될 때 5억, 1800년에 10억, 1930년에 20억, 1960년에 30억 이렇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70억. 그러니까 지금 지구로 따지고 보면 가장 복잡하게 뽁딱뽁딱 살아가는 게 오늘 역사 속에 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2050년에 100억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70억이 살아가면서도 뭐 경제가 망했니 죽었니 뭐 살았니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 인구들이 무슨 하늘에 닿는 무슨 엄청난 그런 뭐 바벨탑을 쳤냐. 그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한두 구절 뽑아가지고서 또 그것만 철떡같이 믿어. 그리고 그걸 갖고 비아냥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그렇게 크고 높은 건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상한 것은 성경의 꼬투를 잡는 사람은 다른 건 다 안 믿으면서도 항상 그런 구절만 그냥 딱 꼽아가지고서는 비아냥거리지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도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 인구 증가의 법칙을 중심으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한 의도를 알아야지 그게 하늘로부터 하늘이면 도대체 어느 하늘입니까? 성층권까지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도 그 한 2, 300m 올라가는 것 같고도 까마득하다고 그럴 판에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흐름과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의 묵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바벨탑을 하늘에 쌓는 것 같고 그걸 갖고 묵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높이가 그런 줄 알고. 그럼 그다음부터 나오는 묵상들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벨탑의 규모가 아니라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위험성을 느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안 되겠다라고 느낀 그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교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는 그때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또다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갔지만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세대예요? 그 세대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세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였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불과 1,200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그렇게 빨리 잊어먹고 그래 그렇게 살까? 여러분 여기 6.25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전쟁? 예? 100년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 인간은요, 인간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뭔가 애써서 이걸 꼭 지키자, 이 정신을 잊어먹지 말자,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하면서 서로가 막 운동을 하고 뭐 후손으로 막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과 이런 게 하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아주 새카맣게 잃어먹는 게 인간이에요. 100년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사명 같은 경우는 작년의 일도 기억을 못해요. 작년이 아니라 올 시작 초에 우리가 으쌰 열심히 하자 했던 것도 까먹어요. 우리 리더들이랑 같이 하던 보면 아니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가 그랬나요? 뭐 이러면서 약속한 것도 이래요. 올해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만 지나고 몸 편해지고 마음 편해지면 그 사명이고 목표고 다 잊어먹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결혼기념일도 그래요. 굳이 반지를 만들고 이벤트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애써 기억하자, 우리가 사랑했던 이날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지. 그냥 하면은 까먹고 남자들은 맨날 욕먹고 평생 구박당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기억을 해야 정말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었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지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할 사명이 뭐예요? 힘써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거를 목숨 걸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강단에서부터 모든 교육 시스템 자체가 홀딱 바뀌어가지고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좋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교회인지 콘서트장인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지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더욱 말씀의 가치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가까이 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끔씩 예배를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예배 자체가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죠. 여러분 그 시대가 여러분 자녀로 가보세요. 그 다음부터 예배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도 분명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망의 길을 걷는 이 두 갈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이미 뭐 선악과 이후에 두 갈래의 길은 나왔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은 생명의 길을 떠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홍수 후에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생존의 이로운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그 메소라는 게 사이, 비트윈이라는 거잖아요. 포타미아라는 게 강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 사이에. 근데 지금 뭐 이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도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황허 문명도 황허강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살만한 곳을 찾아서 살면서 정착하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졌을 거예요. 예? 시족 사회를 넘어서 이제 부족으로 뭉치고 더 나아가서 연맹으로 뭉치고 점점 더 나가면 국가가 형성되고 점점 그렇게 열방 민족으로 커져갔을 겁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 살아왔던 창조로부터 1600년의 그 시간을 통해 그 기술과 그 지혜와 그 문화와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까요? 물론 흔적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에겐 있어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샘과 내 가정에게는. 그렇죠? 그럼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모든 게 죽게 될 때 자녀를 죽여도 괜찮지만 그러나 랍비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그 정신은 다시 살아나고 그 문화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세 아들들 통해서 이 16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 첫 세대의 그 기술과 그런 노하우들이 다 전수됐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인류 최초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봐도 참 놀라운 문화가 발전됐다고 보잖아요. 굉장히 이게 오, 이 정도인가 막 이고 싶은 그런 문화들이 거기에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도 학교 다닐 때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배워서 그래요. 원숭이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유인원으로 갔다가 이러고 살다가 돌 들고 싸우다가 이러고 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원시인처럼 동물 가죽 옷을 입고 돌도끼 휘두르다가 그렇게 발달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시대 그 문화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이 창조된 사람들에게서 당연한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진화론에 의한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이 상상이 잘 안 가서 그렇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지혜로웠고 아담 보세요. 그 동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름을 지라니까 이름을 싹 짓잖아요. 그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간 다음에 야, 너 이름 뭐였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보다 지금 점점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 홍수 이전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의 5대 후손이 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구리와 쇠로 뭘 만들었던 사람이래요. 이들이 홍수 전 사람들인데 미개한 원시인처럼 산 게 아니라 쇠나 노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엄청난 발달된 문명들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게 분명한 거죠. 그리고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뭘 만들었어요? 엄청난 배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진 그대로 배를 만들고 그들에게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홍수 심판 후에 아마도 배를 많이 활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육식동물들이 많이 없었을 것이고 식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류는 살아있었잖아요. 물론 이 짠물과 민물이 섞이면서 죽어간 것도 있겠지만 생존하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류는 일단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물론 육지에 사는 사람은 육지에서 해결했겠지만 바닷가 쪽으로 야배 쪽속 같은 경우 바닷가 쪽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충분히 배도 만들고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교육이 되어지고 문명이 전달되면 이러는데 그런데 진화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뭐 과거에 그런 원시인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 밀림 지역 같은 데서 도시하고 격리된 데 가보면 이거 완전히 여기는 정말 구석기 시대.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에, 이런 이 잘못된 진화론식 문화에 우리가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찌그러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냥 성경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하나님 욕하고 이유 없이 예수님 욕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전부 그 안에 가인의 길이 있어서 그래요. 그릇된 길들, 니므롯 같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재 도구가 상당히 발달돼서 건축을 할 때 엄청난 중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뭐 지금으로 한 2000년, 3000년 전만 해도 어때요? 과거에 너무도 엄청난 규모의 성들이나 동상 같은 것을 보면 현 시대에 사용하는 중장비 같은 게 없는데도 뭐 철근이나 뭐 나사나 볼트 같은 게 없는 게도 엄청난 건물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과거의 사람들의 지혜는 실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굉장히 발달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컴퓨터 발달로 몇몇 사람들이 그 주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준 그 도구를 갖고 우리가 장난을 하고 있는 거지. 예? 게임 만들어주면 게임 하라고 정신, 밤새 정신없이 게임하고 정신 눈 시뻘게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컴퓨터 원리를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고 그럼 답이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컴퓨터가 멈춰버리고 전기가 꺼지는 날에는 올스톱이야 다. 이게 똑똑한 겁니까? 옛날보다 더 바보가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불을 뭐 비벼서라도 켰지요. 근데 우리는 불도 켤지도 몰라요. 아마 지금 이런 이 문화적인 이런 타격이 있고 이 자연재앙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지금도 막 더워서 죽는 사람 뭐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많은데 훨씬 많아질 거예요.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이 생존력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결국 지금 우리 어떻게 됐나 보세요. 시족끼리 모이다가 이제 이익을 바탕으로 부족으로 뭉치고 그런 사회를 주도할 때 강한 리더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리더, 왕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가 더 약한데 적게 좋아 보이니까 막 그거 뺏으러 다니고 뺏으려고 안 뺏기니까 막 죽이고 막 이런 시족 부족들 뭐 동맹이든 나라든 이제 결국 어떤 거예요? 이제는 자기 거 먹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뺏어 먹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가만히 놀고 먹다가 저기 농사 끝날 때쯤 되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뺏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수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런 하나님의 이 뜻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고 또 자기가 힘을 갖고 뭐 좀 쌈 잘한다고 자기가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군대를 모으고 뭐 자기의 패거리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그게 커지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이 트럼프 같은 사람 이거 완전 깡패 아닙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난리 피고 얼핏 보면 뭐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몇 가지 기독교에 좀 유익한 것들을 한다고 좋아하는데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뭐 이 무역전쟁 벌어지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이 과학적으로 싸워서 그렇지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약한 자들은 항상 권세자들에게 짓밟히고 빈익빈 부익비 영상 점점 심해지고 돈 있는 자 권세자들 지능끼리 서로 결탁해가지고 대통령이 들어서면 법관이 이게 판결하는 게 달라져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현상은 인구가 얼마나 많냐 적냐 얼만큼 발전했냐 아니냐 나이가 많냐 적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애들끼리 모아서 살게 해봐요. 애들끼리도 그래요. 애들끼리도 편을 가르고 지금도 왕따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 학교에서 전부 벌어지는 게 거기 아닙니까? 거기서 어른이 끼어들고 법이 끼어들어서 그걸 억지로 떼말리고 그래서 그렇지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들 위한 법을 만들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식의 이런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BC 1792년에서 1750년에 아까 바빌로니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빌론에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이 반포했던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 가장 그전에 뭐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오래된 법전이다 했던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핏 보면 굉장히 공평한 법칙 같아요. 무식하기도 하지만 정말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복법이 자기들한테는 아니에요.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 돼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 팔을 부러뜨리면 돈 있는 사람이 팔을 뽑아낼 수는 있지만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면 은전 몇 개 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공평한 사회라고 이 함무라비 법전을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과 잘 연장선상에서 봐보세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증거가 함무라비 법전 돌판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돌판에 저기. 불평등한 법 적용들이 그때부터 불평등한 사회였다. 이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인류 최초의 문화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홍수 이후에 생긴 최초의 문화에서 발생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신이 되어 살고자 하는 사회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약자를 짓밟고 강자가 신처럼 주도하는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메소포타미아 문화나 이집트 문화나 그 당시 이제 왕, 뭔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위험있게 보이고 얘들을 확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미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신의 계시를 전하는 존재다. 그래서 재정일치, 신권정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신이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런 시대를 내가 이룰 수 있다. 그 수메르 문명에서는 에아 또는 엔키, 마르둑 이런 걸 그런 신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집트 같은 데서는 라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여기는 전부 어떤 다 다신주의 다 다신주의 일신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전부 다신이에요. 다신. 지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신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주 이 문화가 발전되면서 이 포스트 모던 뉴에이지에서는 너가 신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똑같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최초의 우상 숭배에 관련돼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더 살피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까 니모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있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홍수 후 최초 일어나는 역사들을 여러분 그냥 세계 역사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안다면 이 역사를 통해서 왜 저런 세계가 벌어졌고 왜 문명이 이렇게 번성해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새로운 세상에서 또다시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닮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시대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샘과 함과 야벳이 눈은 퍼렇게 뜨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홍수 심판의 이유와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높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홍수 심판의 엄청난 일을 겪었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역사의 산 증인으로 후손들이 점점 태어나면서 성장할 때 분명히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에 따라 살려는 그런 이 욕구가 강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어때요? 그 본능을 절제하고 제어하게 자꾸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느낌과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자꾸 알게 하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에 항상 조심해라, 남을 배려해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 자꾸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그냥 선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그런 말 안 해요. 다 보면 자기 욕정에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마음에 사탄은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느낌대로 살도록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욕심대로 이 본능대로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고 사람을 죽이고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서 평등한 법을 만들고 나는 예외야 이런 식의 이 사탄의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변하는 일에는요 1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진심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불과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분별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강단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것을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드라마 한 편 안 보고 딴짓거리 한 편 안 하면 충분히 살필 수 있어요. 살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색깔, 기독교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가 참된 믿음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과 좀 동행하는 그런 삶,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에스라 같은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